제57편 유란시아의 기원. 유란시아의 선사 시대와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부터 인용하여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법 365일을 한 해로 정하여 6년을 두는 달력으로 시간을 환산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기록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년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전체 숫자들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100만 년 또는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연대인 20세기 초반으로부터 숫자를 정하여 사건의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100만 년, 그리고 10억 년의 균등한 기간에 발생한 먼 옛날의 사건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1. 안드로노버 성운. 유란시아는 너희의 태양으로부터 기원되었으며 너희의 태양은 안드로노버 성운으로부터 산출된 가지각색의 태양들 중에 하나인데 한때는 네바돈이라는 지역 우주의 물리적 힘과 물질적 진료의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성운 자체는 까마득한 옛날의 오르본톤이라는 초우주 속에 있는 공간의 우주 기세 충전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당시에 파라다이스에 있는 1차주 기세 조직자들은 나중에 안드로노버 성운으로 조직된 공간적 에너지들을 오랫동안 충분하게 통제해 오고 있었다. 9870억 년 전의 연관 동료 기세 조직자 그리고 그 후에는 오르본톤 계열의 81만 1307번 대리 검열자가 유버사로부터 시차를 나왔으며 이제 오르본톤의 동쪽 부분에 있는 특정 구역에서 물질적인 현상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공간 상태가 되었음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보고하였다. 9천억 년 전에 유버사의 자료들이 증언되었고 81만 1307번 검열자에 의해 그 전에 선정된 지역으로 초우주 정부가 기세 조직자와 참모진을 보낼 수 있는 위임권과 관련하여 병영을 관장하는 유버사의회로부터 받은 허락이 그곳에 기록되었다. 오르본톤의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적 창조를 계획하도록 소집하라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우주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허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기세 조직자와 참모가 이미 유버사를 출발하여 오르본톤 안의 새로운 물리적 창조의 창발 속에서 종결시킬지도 모르는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들 속에 후에 가담하게 될 동쪽 공간 부분으로 그들이 여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8750억 년 전에 87만 6926번의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이 정식으로 생겨났다. 결국에는 이 광대한 공간의 회오리 바람으로 확대될 이 에너지 소용돌이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기세 조직자와 연락 참모의 현존뿐이었다. 그러한 성운의 회전이 시작된 후에 살아있는 기세 조직자들은 회전판 표면의 오른편으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되며 이 시간 이후로는 에너지의 선천적인 본질 특성들이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물리적 체계를 진보적으로 질서 있게 진화시키게 되어 있다. 이 무렵부터 이야기는 초우주계 인성들의 기능 활동으로 옮겨진다. 실체 안에서 그 사건의 진정한 시작은 이 시점 파라다이스에서 기세 조직자들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힘 지도자들과 물리 통제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 에너지 상태들을 조성하면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한 바로 그 시점부터이다. 2. 제1차 성운 단계. 모든 진화적인 물질적 창조계들은 회전하는 기체 상태의 성운으로부터 탄생되며, 그러한 1차 성운은 기체 상태의 초기 부분에 내내 둥그렇다. 그것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형을 이루게 되며, 태양이 조성되는 기능이 자연적인 경로를 걷게 되면, 그것들은 대개 별들의 집합으로 귀착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숫자의 행성들과 위성들 그리고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와 여러모로 흡사한 작은 군들에 의해 둘러싸인 수많은 태양들로 변화된다. 8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창조는 오르본톤의 거대한 1차 성운들 중에 하나로 잘 조성되었다. 근처에 있는 우주들의 전문학자들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근접된 곳에서 창조들에게 적용된 중력 추정치들은 공간 속에서 물질로 굳어지는 일들이 안드로노버 구역에서 발생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7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재계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속한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물질 체계의 힘 중심들의 협력을 공급하고 지원을 잘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9개의 물질 창조계 구역으로 물리 통제자들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아득히 먼 옛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조계들에게 전달된 모든 물질들은 바퀴 모양의 이러한 거대한 공간적 띠의 한계 속에 가두어져 있었으며 그 띠는 계속하여 소용돌이 치다가 최대 직경에 도달하게 되면 더욱 빨리 회전하여 응집되고 수축되었다. 6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에너지 동원이 최고점에 달하는 기간이 되었다. 성운은 최대 부피에 도달하였다. 이때 성운은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기체의 구름이었다. 이 시기는 차별적인 질량 형성과 변화하는 회전 속도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였다. 공간적인 기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변화함에 있어서 중력을 비롯한 다른 작용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3. 제2차 성운 단계. 이제는 거대한 성운이 점차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멀리 있는 우주들의 전문학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식별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운의 자연적인 역사이다. 태양을 내던지고 우주 구축 작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러한 2차 공간 성운들이 대개 소용돌이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 일이 있던 아주 먼 옛날에 가까이 있는 별 연구자들이 관찰한 이러한 안드로노버 성운의 변형은 20세기의 전문학자들이 망원경의 방향을 우주 밖으로 돌리고 가까이에 있는 외부에서 현재 소용돌이 치고 있는 성운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최대 질량에 도달되었을 즈음에 기체 상태인 내용물의 중력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체 누출 단계 두 개의 거대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팔처럼 앞으로 뻗어나가는 기체 유출이 발생되었으며 기체 유출은 모체가 되는 큰 덩어리의 반대편에서 기원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중앙 핵심부의 빠른 회전은 돌출된 두 개의 투사되는 기체의 기둥에게 곧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 되게 하였다. 뻗어나가는 이 기둥들 일부분이 냉각된 후에 응고됨으로써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농축된 부분들은 거대한 체계들을 이루었고, 본체가 되는 바퀴 모양의 중력 작용 속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으면서 성운의 기체 구름 한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물질들의 보조적 체계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운은 이미 수축되기 시작하였고,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중력 통제가 감소되었다. 머지않아서 기체 상태의 바깥쪽 구역들이 성운의 핵심에 긴밀하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탈되기 시작하였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그리는 순환회로들 위에 공간 속으로 옮겨갔으며, 그것들의 순환회로를 다 완료하기까지 핵심 구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러한 운동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운이 진보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하여 증가되는 회전 속도는 곧 서로 독립적인 순환회로를 갖는 무수한 태양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멀고 먼 옛날의 이상과 같은 일이 안드로노버에서 일어났었다. 바퀴 모양의 에너지 영역은 최대한의 확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커졌고, 그러고 나서 응축 과정이 시작될 때, 그것은 점점 더 빨리 소용돌이를 쳤으며 결국에는 결정적인 원심 분리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엄청난 분산이 시작되었다. 5천억 년 전에 최초의 안드로노버 태양이 탄생되었다. 타는 듯 한 이 광체는 모체 중력 장악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창조의 조화우주 안에서 독립적인 모험 여행에 있는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의 궤도는 이탈된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한 젊은 태양들은 재빨리 구체의 모양으로 되어가며, 공간에 별로서 길고도 사건 많은 생애를 시작한다. 말기에 도달한 성운 핵들을 제외하고 오르본톤의 거의 대부분 태양들이 모두 비슷한 탄생을 가지고 있다. 이탈된 이들 태양들은 진화의 다양한 기간과 이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우주적 봉사를 두루 거친다. 4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재흡수 기간이 시작되었다. 모체 핵의 단계적인 커짐과 계속되는 응축의 결과로서 가까이에 있는 보다 작은 많은 태양들이 흡수되었다. 곧 이어서 성운 응축이 끝나는 위상, 에너지와 물질이 거대한 공간적 집단들을 이루는 최종적인 분리 단계보다 항상 앞서서 일어나는 기간이 시작되었다.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를 건설하는 자신의 모험 장소로 집대성, 해체하고 있는 이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신, 시대로부터 백만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구원자별의 고한 건축 세계들과 행성들에 대한 100개의 별자리 본부들 집단들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특별하게 창조된 세계들로 묶여진 이들 군들이 완성되는 데에는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되었다. 지역체계의 본부들이 있는 행성들은 그때부터 약 50억 년 전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건설되었다. 3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태양 순환회로들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성운 체계는 물리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는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미가엘의 참모진이 구원자별에 도착하였고, 오르본톤에 있는 유버사 정부는 네바돈이라는 지역 우주에 대한 물리적인 인식을 확장하였다. 2000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중앙군 혹은 핵질량체 속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서 수축과 응집 과정의 진행이 목격되었다. 중앙에 있는 바퀴 모양의 태양, 모체 가까이에 있는 영역의 상대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외부 영역들은 보다 안정되고 잘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새로 태어난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행성들은 생명이 이식되기에 적당할 만큼 이미 충분하게 냉각되었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행성이 이들 시기에 생겼다. 이제 네바돈의 완성된 우주적 기능 구조가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미가엘의 창조는 거주하는 곳 그리고 진보적인 필사자 상승의 우주로서 유버사에 등록되었다. 천억 년 전에 성운의 응축 긴장이 극점에 도달하였다. 열에 의한 긴장도 최대 점에 도달하였다. 중력과 열이 대립되는 결정적인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열이 중력을 이기게 되고 태양이 발광되기 시작하는 눈부신 장면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주 성운의 제2차 생애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4. 제3차와 제4차 단계. 성운은 제1차에는 회전하고 제2차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제3차에는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있는 반면에 제4차에는 근원적인 핵이 구형 성단으로 종결되든지 아니면 말기를 맞이한 태양 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고립된 태양으로 종결되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태양 발광 주기가 포함된다. 750억 년 전에 이 성운은 태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단계의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는 태양이 감소되는 첫 기간의 정점에 해당되었다. 이 태양들의 대부분은 그 후로 행성들, 위성들, 광선을 반영하지 않는 우주섬들, 해성들, 그리고 조화우주 먼지 구름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500억 년 전에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완료되었다. 성운은 실존에서의 스스로의 3차 주기를 신속하게 완결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87만 6926개 태양계들에게 기원을 주었다. 250억 년 전에 성운 삶의 제3차가 완료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모체가 되는 이 성운으로부터 발생된 멀리 퍼져나가는 성운들의 상대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물리적인 응축과 열 발생 증가의 과정은 성운 잔존물들의 중앙 물질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었다. 100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제4차 순환 주기가 시작되었다. 핵, 질량체 온도에서의 최대가 달성되었다. 응축 과정의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원적인 어머니 핵은 그 자체의 내부, 열 응축 긴장과 둘러싸고 있는 해방된 태양계들의 군락에서의 증가되는 중력, 조수 잡아당김에 병합된 압력 아래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 번째 성운 태양 주기를 개시하게 하는 핵 분출이 임박하게 되었다. 성운 실존의 제4차 순환 주기가 바야흐로 시작하려 했다. 80억 년 전에 엄청난 말기적 폭발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조화 우주 격변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오직 외부에 있는 체계들만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최종적인 태양 분출은 거의 20억 년 동안 계속되었다. 70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말기 분산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보다 큰 말기적 태양들이 생겨나는 기간이었으며 지역적 물리적 교란이 최고 상태에 이른 기간이었다. 60억 년 전에 말기 분산이 종료되었고 너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태양이 생겨났으며 안드로노버의 두 번째 태양군의 끝에서 56번째로 탄생되었다. 성온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출되면서 13만 6702개의 태양들이 생성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고적하게 궤도를 운행한다. 안드로노버 성운에서 기원된 태양들과 태양계들의 수는 101만 3628개이다. 태양계를 갖고 있는 태양의 숫자는 101만 3572개이다.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은 더 이상 없으나 공간의 이 어머니 구름 안에서 기원된 많은 태양과 그들의 행성 가족 위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거대한 성운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핵심 부분은 붉은 빛을 내면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빛의 거물에 막강한 두 세대의 이장엄한 어머니 주변을 지금도 회전하고 있는 165개 세계의 나머지 행성 가족에게 누그러진 빛과 열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5. 문마시아의 기원 유란시아 태양계. 50억 년 전에 너희의 태양계의 태양이 비교적 독립적인 불타는 구체를 이루었으며 가까이에 있는 공간에서 돌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 자기 자신의 생성에 기여하였던 마지막 격변으로부터의 잔여물들이 자기에게 모이도록 하였다. 너희에게 비추는 태양은 오늘날 상대적인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11.5년 주기의 태양 흑점은 그것이 청년기에 있는 가변성의 별임을 나타내준다. 너희의 태양은 초기에는 계속 응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그 표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거대한 융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밝기 변화 주기는 3.5일이었다. 이러한 가변 상태, 주기적인 변동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부닥치게 될 특정한 외부 영향들에게 아주 잘 반응하도록 하였다. 너희에게 비추는 태양의 행성군,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속된 태양계의 이름인 문마시아의 독특한 기원을 위하여 준비된 지역 공간의 무대는 그렇게 설치되었다. 오르본톤에 소속된 행성 체계들 중에서 비슷한 기원을 갖는 것들은 1% 미만이다. 45억 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독립된 이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나게 큰 이 체계의 중심은 거대한 암흑 공간이고 견고한 상태이며 심하게 중전되어 있고 엄청난 중력이 작용되고 있었다. 앙고나가 태양으로 더 접근하여 태양이 진동하면서 최고로 확대되는 순간 기체 상태의 물질적 기동들이 태양의 거대한 혀처럼 우주 밖으로 분출되었다. 처음에는 혀 모양으로 불타는 이 기체의 기동들이 반드시 태양 쪽으로 되돌아갔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접근하자 거대한 방문객의 중력 작용이 너무 커져서 혀 모양의 이 기체의 기둥들이 어떤 지점까지 떨어져 나갔으며 뿌리 부분은 태양으로 되돌아갔지만 바깥 부분은 물체의 독립된 몸체, 태양계의 운석들을 형성할 만큼 떨어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자체적인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즉시 태양의 주위를 돌기 시작하였다.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태양의 분출은 더욱 심화되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 공간에서 맴도는 독립적 몸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앙고나가 태양에 가장 근접되게 접근할 때까지 50만 년 동안 계속 발전되었다. 태양은 그 후에 주기적인 내부 격변들 중에 하나로 인하여 부분적인 분열을 체험하였다. 반대편에서도 동시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이 분출되었다. 앙고나가 있는 쪽에서는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태양 기체들이 분출되었고, 오히려 양 끝을 향하였으며 가운데는 현저하게 부풀어 올랐고, 태양의 직계 중력 통제 한계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태양으로부터 분리된 거대한 기둥 모양의 태양 기체는 후에 태양계에 속한 12개의 행성들로 진화되었다. 태양계를 이룩한 거대한 원형체의 분출의 조수적인 공감으로 반대편에서 일어난 방향적인 가스 유출은 태양계의 우주 먼지와 운석으로 응축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물체의 매우 많은 부분은 후에 앙고나 체계가 멀리 있는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 태양의 중력에 다시 흡입되었다. 소행성들과 운석들로서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양의 물질과 태양계 행성들의 조상이 되는 물질을 앙고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태양계의 물질 중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안정을 이루지는 못한다. 비정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태양의 내용물 중 어떤 것이라도 실제적으로 훔칠 정도로 가까이 온 적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의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였었다. 안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과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은 앙고나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거대한 중력 팽창이 점차 끝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차가워지고 응축되는 핵들로부터 곧 소규모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보다 부피가 크고 부풀어 오르는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토성과 목성은 앙고나로부터 유실된 대부분의 물질을 조기에 강력한 중력 작용으로 흡수하였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어떤 위성들의 역행 운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열된 태양 기체의 거대한 기둥 한가운데로부터 생성된 토성과 목성은 매우 높은 열을 간직한 태양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발하였고 많은 양의 열을 내뿜었다. 그것들은 실체 안에서 분리된 공간체로 형성된 후에 잠시 동안 제2의 태양 역할을 하였다.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이들 두 행성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체 상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완벽한 응축이나 응결을 이룰 정도로 냉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기체로부터 응축된 다른 10개의 행성들의 핵들은 곧 응결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가까운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중적인 기원을 갖게 되었는데, 기체로부터 응축된 핵과 나중에 엄청난 양의 운석들을 흡수함으로써 증강된 부분이다. 그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운석들을 흡수하고 있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행성들이 태양의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 모체가 되는 태양의 적도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오히려 태양의 적도 평면과 적지 않은 각도가 존재되고 있는 앙고나의 태양 분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앙고나가 태양의 물질 중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동안, 태양은 때때로 접근해오는 우주 체계의 물질들 중 일부를 끌어당겨서 태양계 행성들에게 덧붙여 줌으로써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앙고나의 강한 중력장으로 인하여 그것의 영향을 받는 행성 무리들은 거대한 흑암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물질의 분출 직후에 그리고 앙고나가 아직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안 앙고나 체계의 주요 행성들 중에서 3개가 덩어리 모양의 최초의 태양계에 너무 근접하여 돌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중력작용은 더욱 증강되어 이들 새 행성들로 하여금 앙고나의 중력 한계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가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태양으로부터 분출된 태양계의 물질 전부는 기원적으로는 똑같은 방향의 궤도 회전 방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세계의 외부 공간체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태양계 물체들은 여전히 궤도 운동에서의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세계의 앙고나 종속체의 영향이 외부에서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기세로 창발하고 있는 태양계에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로 역행 운동이 나타났다. 어떤 우주 체계든지 역행 운동은 항상 우연한 현상이며 외부 공간체의 충돌 효과의 결과로 나타낸다. 그러한 상충작용이 항상 역행운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결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6. 태양계 형성기 행성 형성 시기. 태양계가 탄생된 후 태양의 분출이 점차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 50만 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주변 우주 공간으로의 물질 분출량은 점점 더 감소되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궤도를 도는 초기 기간 동안 주변의 천체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태양의 모체는 이러한 운석들 중 많은 부분을 재흡수할 수 있었다.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의 회전 속도가 조수에 따른 마찰에 의해서 먼저 감소되었다. 그러한 중력 영향은 행성, 축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행성 궤도가 안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축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행성이 언제나 점점 더 천천히 돌게 하였고, 행성의 반쪽 부분이 항상 태양 또는 더 큰 행성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항상 똑같은 면을 유란시아 쪽으로 향하면서 돌고 있는 달이나 수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달과 지구의 조수에 따른 마찰이 동등하게 되면 지구도 한쪽 구면만이 달을 향하게 될 것이며 매월과 날짜가 거의 동일하게 약 47일 기간으로 될 것이다. 그러한 궤도 안정이 성립되면 조수에 따른 마찰은 역작용으로 될 것이며 달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성이 행성 쪽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먼 훗날에 다른 지구로부터 약 11,000마일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며 지구의 중력작용에 의해 달이 붕괴될 것이고 이러한 조수, 중력폭발에 의해 다른 작은 입자들로 분쇄되어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 모양의 물질 띠를 이루거나 아니면 점차 운석으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공간체들의 크기와 비중이 비슷한 상태라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공간체가 비중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크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면 작은 것이 큰 것 쪽으로 점점 더 접근한다면 궤도 반경이 큰 천체 반지름의 2.5배에 도달하였을 때 작은 천체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 안에서 큰 물체들 간의 충돌은 정말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보다 작은 천체의 중력, 조수의 폭발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유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는 가까이 있는 비슷하지만 더욱 큰 공간체가 일으키는 조수적인 중력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큰 몸체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 모양의 띠들은 파괴된 위성의 단편들이다. 목성을 돌고 있는 달들 중 한 개가 현재 조수 파열 임계 지역에 거의 도달되어 있으며 수백만 년 내에 행성에 의해 이끌리든지 아니면 중력, 조수 폭발이 발생할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이 불규칙적인 궤도를 돌다가 주기적으로 목성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여 중력, 조수 파열의 임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신속히 단편화되었고 지금 현재의 소행성 군 이래었다. 40억 년 전에 목성과 토성 체계의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달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관찰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지나간 수십억 년 동안 크기가 계속 커졌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과 위성들이 계속하여 운석을 흡수하는 결과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5억 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들의 응축된 핵들이 잘 형성되었으며 어떤 작은 위성들은 나중에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현재와 같은 보다 큰 달들이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달들의 중심 부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 시기는 행성들이 연합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30억 년 전에 태양계는 오늘날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그 구성원들은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 위에 엄청난 비율로 떨어지는 운석들로 인하여 계속 커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너희가 소속된 태양계가 네바돈의 물질 등록 장소에 기재되었고 그 이름은 몬마시아였다. 25억 년 전에 행성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였다. 유란시아는 현재 부피의 10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잘 발전된 구체였으며 증가되는 운석들로 인하여 여전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란시아에 속한 진화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분이며 생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험을 하도록 준비된 그러한 공간의 물리적인 진화의 시작을 위해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전체적인 준비 과정의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7. 운석 시대 화산 폭발기 원시 행성 환경. 이러한 초기 시대의 두루 태양계의 공간 구역들에는 분열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전체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으며 연소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분쇄된 공간체들이 직접 유란시아의 표면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격에 의해서 행성 표면은 다소 가열된 상태로 지속되었고 지구가 커짐에 따라 중력작용도 더욱 증가되면서 철과 같은 무거운 성분이 점점 더 행성의 중심부를 향하여 가라앉히도록 영향을 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20억 년 전에 지구는 뚜렷하게 달을 능가하게 되었다. 위성보다 행성이 항상 더 크기는 하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간체 조각들이 지구에 흡수된 이 시기까지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무렵의 유란시아는 현재 크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였으며 가열된 안쪽 부분과 냉각된 표면 사이의 내부적 원소 분리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원시적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크기에 도달하였다. 명확한 화산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의 내부 열은 방사능을 갖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운석들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옮겨져 점점 더 깊이 묻힘으로써 계속 증강되었다. 이러한 방사성이 있는 원소들에 대한 연구는 유란시아의 표면이 10억 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듐 측정법은 행성의 생성 연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시간 계산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모두 지구 표면으로부터 채취되므로 이 원소들이 비교적 최근에 획득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측정 결과들은 모두 너무 짧게 나타나게 된다. 15억 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에 달하였으며 반면에 달은 현재의 부피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되었다. 지구는 달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것의 위성이 기원적으로 갖고 있었던 미세한 양의 대기를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화산 활동이 최고점에 달하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마치 불타는 지옥처럼 되어 표면은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중심부로 가라앉기 전에 조기의 용암 상태와 흡사하였다. 이것이 화산계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비교적 가벼운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표면은 점차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장차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원시적인 지구 환경이 서서히 진화되어 갔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증기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수소 등을 함유하게 되었지만 유리, 질소와 유리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화산 활동기의 지구 환경의 상태는 하나의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여러 가지 기체들 외 엄청난 양의 화산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공기띠가 충분하게 형성되자 지구 표면 위에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들로부터 산화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운석 산화작용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모두 소모하였으며 운석이 떨어지는 속도는 여전히 엄청난 것이었다. 이윽고 대기 상태가 더욱 안정되었고 지구에 가열된 바위 표면 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었다. 유란시아는 수천 년 동안 한 개의 거대하고 연속적인 증기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지구 표면에 전혀 비춰지지 못하였다. 대기 속에 있던 많은 탄소 원자가 흡수되어 지표층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금속의 탄산염을 형성하였다. 그 이후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초기 지구 형성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 기체가 소모되었다.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용암 분출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운석들로 말미암아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거의 전부 소모되기에 이르렀다. 원시적인 바다가 곧 나타나게 되는 초기 퇴적물들 속에도 색깔이 있는 암석이나 이판암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가 나타난 후 오랫동안 대기 속에는 실질적으로 유리 산소가 거의 없었다. 현저한 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나중에 해초들과 기타 여러 형태의 채소들에 의해서 생성되었을 때였다. 화산 활동기의 원시적인 지구 대기는 운석 무리들의 충돌 현상으로부터 지구를 거의 잘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운석들이 그러한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으며 고체 덩어리로 지구 표면에 충돌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다음 시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운석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8. 지구 표면의 안정 지진 활동기 바다와 최초의 대륙 세상. 10억 년 전에 유라시아 역사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구는 현재의 크기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 네바돈의 물리 등록소에 기재되었으며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끊임없는 수증기의 응결과 함께 대기는 지구 표면에 냉각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화산 활동은 일찍이 내부 열압력과 지표면 응축을 균등화시켰으며 화산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냉각과 조절이 진행되는 신시대가 나타나면서 지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라시아의 실제적인 지질학적 역사는 첫 번째의 바다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구 표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구의 냉각된 표면 위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단 형성되기 시작된 후 실질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바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평균 1마일이 넘는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조수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원시적인 이 바다에는 소금기가 없었다. 지구를 뒤덮은 물은 실천적으로 민물과 같은 상태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염소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과 합쳐져 있었으나 수소와 연합함으로써 이러한 물이 약한 산성을 띄우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아득히 먼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하나의 물 속에 갇힌 행성으로 관찰되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욱 두꺼운, 그리하여 농도가 더욱 짙어진 용암이 현재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밑바닥으로 흘러나왔으며 표면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점점 더 두꺼워지는 지층의 평형 작용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현상으로 첫 번째의 거대한 대륙이 지구 전체를 덮은 바다로부터 떠올랐다. 9억 5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하나로 이루어진 물 태평양으로 구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화산 활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지진 활동은 빈번하고도 맹렬하게 지속되었다. 운석들이 계속하여 지구에 떨어졌지만 크기와 빈도가 계속 줄어들었다. 대기는 투명하게 되었지만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지구 표면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유라시아가 행성 운영에 관하여 사타니아의 체계에 배정되고 놀라시아 대개 생명 등록소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가엘이 필사자 증여에서의 엄청난 사업에 착수되고 유라시아가 지역적으로 십자가의 세계로서 알려지게 만든 그런 체험에 참여하게 될 행성으로 운명되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체의 관리, 행정적 승인이 시작되었다. 9억 년 전에 행성을 조사하도록 예루샘에서 파견되고 생명, 실험 기지를 위해 적당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한 사타니아의 첫 번째 정찰대가 유라시아에 도착하였다. 이 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명 운반자, 라노난덱 아들, 멜기세덱, 세라핌 천사, 그리고 행성의 조직과 관리, 행정의 초기 시절과 관련하여 하리리 있는 또 다른 천상의 생명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성에서의 수고스러운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위원회는 예루샘으로 돌아갔으며 책의 주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하면서 유란시아를 생명 실험 등록부에 올리도록 추천하였다.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예루샘의 하나의 십진법 소수의 행성으로 등록되었고 생명 운반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생명이주와 이식 명령을 가지고 도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활성기법으로 새로운 원형틀을 제정할 수 있는 허가가 내릴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행성 업무를 위한 준비가 12명의 혼합된 예루샘 위원회에 의해서 완료되고 에덴시아의 72 행성 위원회에 의해서 인가된 것은 물론이었다. 생명 운반자들의 자문 조언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 계획들이 구원자별에서 최종적인 허락을 받았다. 그 직후에 네바돈의 소식통들은 생명 운반자들이 네바돈 생명 원형틀의 사타니아 유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계획된 60번째의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의 유란시아가 도달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우주 방송으로 네바돈 전체에 곧 바로 유란시아가 처음 인지되었으며 충만한 우주 지위가 수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초우주의 대구역과 소구역 본부 행성들의 기록소에 등록되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란시아는 유버사의 행성 생명 등록소에 기재되었다. 이 기간 전체의 특성은 빈번하고 격렬한 폭풍으로 특징 지워졌다. 초기의 지구의 지각 부분은 연속적인 유동 상태에 있었다. 냉각된 표면은 엄청난 양의 용암 분출로 인하여 변형되었다. 지구 표면의 어느 곳에서도 최초의 지구의 지각 부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깊은 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흘러나온 용암과 혼합되었고, 초기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바다에서 나중에 퇴적된 물질들과 뒤섞였다. 세계의 어느 지표면에도 캐나다 북동쪽 허드슨만 주변보다도 더 고대의 해양 이전에 생긴 남반의 변화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화강암이 융기된 이 광대한 지역은 해양 이전 시대에 속하는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암반층들은 가열되고 휘어졌으며 뒤틀려졌고 위쪽으로 주름이 잡혔으며 이러한 뒤틀림의 변형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었다. 해양기의 두루 화석이 없는 성층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층이 고대 해양의 바닥에 퇴적되어 갔다. 화학적인 침전의 결과로도 석회암이 형성될 수 있다. 오래된 석회암 전체가 해양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 형성된 이러한 암반 속에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중에 일어난 홍수기의 퇴적물이 보다 오래된 이러한 전 생명체 지층과 뒤섞이지 않은 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초기의 지구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산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구는 형태를 갖추면서 중력작용에 의해서 응축현상이 일어났다. 산들은 응축되는 부분에서 냉각된 지층의 붕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빗물과 중력 그리고 침식작용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거대한 대륙은 지구 표면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대륙이 물 위로 알맞게 떠오를 때까지 심각한 지진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일단 시작되자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여러 시대 동안 격렬하게 발생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 작용이 감소되었지만 유라시아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15번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8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지각에 실제적인 최초의 안정기가 시작되었다. 보다 무거운 금속 성분의 대부분은 지구 중심부로 들어갔으며 냉각된 지각은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대한 정도의 환물 현상이 멈추게 되었다. 보다 무거운 해양지대와 대륙 형성 사이에 보다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부지표의 용암대 유동은 거의 지구 전체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냉각과 응축 그리고 표면적인 변형에 기인된 불안정을 보상하고 안정화시켰다.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의 크기와 빈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에 있던 화산 먼지들과 수증기들이 없어졌지만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땅 속과 공기 중의 전기적 교란 현상도 역시 점차 감소되었다. 지구의 지각을 다양화시키고 특정한 우주 에너지들로부터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합성 원소들이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지구 에너지 통제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으며 자기장 극점들의 기능에 의해서 노출되는 것처럼 그것의 흐름을 더욱 규제하도록 하였다. 8억 년 전에 최초의 거대한 육지 시대, 증가된 대륙 융기의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에는 세계적인 바다로 그리고 그 후에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그 후에는 지구 표면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모습이 되었다. 바다로 떨어진 운석들은 해저에 쌓이게 되었고 운석들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대개 산화되었고 이어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부식되었으며 바다 속으로 씻겨 들어갔다. 그리하여 해저 부분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위에 물에 의한 하중이 더해졌으며 어떤 부분은 깊이가 10마일에 달하기도 하였다. 점점 증가되는 태평양의 밑으로 밀어내기는 대륙의 땅 덩어리를 위로 말아내도록 작용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땅 덩어리와 남, 북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과 함께 태평양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태평양 지층은 이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작용으로 더욱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이 모두 하나의 대륙 몸체로 땅을 이루었다. 육지의 고도가 이렇게 점차 높아지면서 지구상의 최초의 기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땅의 융기와 광대한 구름층 그리고 해양의 영향들이 기후 변동의 주요 요소였다. 땅이 최고로 융기되었을 때 아시아 지역 중심부의 고도는 거의 9마일에 이르렀다. 공중에는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러한 높이 솟아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얼음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빙하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광범한 지역의 땅이 수면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수억 년이 걸렸다. 7억 5천만 년 전에 대륙이 쪼개지는 일이 처음으로 나타나 거대한 남, 북 방향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해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린란드를 포함한 남, 북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 편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동, 서 방향으로 길게 틈이 생겨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군도, 그리고 남극 대륙의 땅 덩어리들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잘라져 나갔다. 7억 년 전에 유라시아는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원숙한 환경에 도달하였다. 대륙의 땅들은 계속하여 유동하였다. 해양의 물이 점점 더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모양의 긴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얕은 물과 보호된 만은 해양 생명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6억 5천만 년 전에 땅 덩어리들은 더욱 분열되었고 따라서 대륙의 바다들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물들은 유라시아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느 정도의 소금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되었다. 시대가 지나고 세기가 바뀜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잘 보존된 돌 기록판들이 뒤이어서 발견되는 것처럼 유라시아에 대한 삶의 기록에 퇴적되어 있는 것은 이들 바다와 이어지는 바다들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이러한 내륙의 바다들은 정말로 진화의 요람이었다. 기원적인 유라시아 무리단의 일원이었으며 현재는 거주하는 관찰자인 생명 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